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생명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법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날마다 인도해가며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하고는 연관을 맺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독불장군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혼자서 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안 다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사실은 그것은 그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로 모이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혼자서 지내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믿음을 교회에 줘가지고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믿음을 배급받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심령 심령이 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가능한 것이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구원과 연관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뭔가 또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누리는 것들, 그 누림들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물론 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이론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이론이 실제 자기 생활에서 실습되어짐으로써 내가 머리로 알았던 말씀을 실제로 내 몸으로 느끼고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에서 실습한다는 것은 이건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용서할 만한 사람과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런 의미를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깨닫겠냐, 그런 얘기죠. 혼자인 사람은 약점이 뭐냐면은 자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속에 숨겨진 약점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사람에게는 뭔가 숨겨진 약점이 있거든요. 그 숨겨진 약점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 속에 어떤 약점, 못난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마치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도 혼자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 나는 이건 용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혼자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혼자 머리 굴려가지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한다면은, 이론으로만 한다면은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이 내 자식을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얼마든 용서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혼자서 뭐 신앙선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어떤 문제점이나 약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로 모였을 때에, 여러 사람 모였을 때에 교회가 어디 나한테 잘해준 사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여러 성격 사람이 모이고 배려할 사람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성격과 안 맞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 자, 그런 상황과 교회 와가지고 실제 부딪혔을 때에 내 자신의 어떤 약점과 문제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질의 사람과 모든 그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조화라는 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모든 걸 양보해 버리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고 체험하면서 용서하라 이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를 깨닫게 될 때에 그럴 때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걸 우리가 배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게 신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몸으로 겪고 배워가지고 깨닫게 되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실제 사람을 만나가면서 부딪혀가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게 있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누가 자기를 때리고 찌르고 시비를 걸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람이 사람을 용서 얼마나 크고 힘든 거 참 힘든 거구나 이걸 배울 수가 있는데 혼자 하면은 자기를 찌르고 욕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문제가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머리 굴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서로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가르쳐 스승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서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를 실제로 서로 부딪혀가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한 대로 혼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뭔가 부딪히는 거 얘기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나 약점이 없는 것처럼 여기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자는 그걸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내 문제점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냐면은 교회에서 한 내 행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막 할 때에 남들보다 뭔가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여겨질 때에 다른 사람이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없는데 여럿이 또 같이 모이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잘한 것이 있다 싶으면은 금방 많이 우쭐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지 간에 내 문제와 약점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 문제와 약점을 내가 깨닫지를 못할 때에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손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9장 얘기를 살펴봤는데 이 9장의 얘기가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장의 소견으로 친 이야기가 온통 이제 한 장이 다 그런 얘기인데 그 구장의 소견 가르친 이유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의 문제와 약점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장에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구장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구장의 이야기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 때문에 눈 떴다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닌 말로 소경이 눈 떴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경이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피붙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판모른 남이고 더군다나 남의 나라 사람입니다. 또 20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눈 떴다는 그 얘기가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내세워서 그 소경의 눈을 띄우게 해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소경을 고친 일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게 되는 것이 뭐냐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39절에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 실제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또 예수님 그러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일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경의 눈을 고치신 것은 바리새인들 죄가 무엇이고 그들이 바로 죄 있는 자다,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뜬 소경으로 하여금 인자로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고 계신다 그 말이죠. 믿게 하신 것도 뭐냐면 단순히 소경 그 개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소경을 믿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볼 것 같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것도 단지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뭔가 하실 예수님의 일이 있다는 것, 항상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참된 신을 살게 하느냐 아니면 그저 생명도 없이 논밭에 가만히 서 있는 허수아비의 신앙을 살게 하느냐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 책망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9절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한 심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는 좀 다른 심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할 때에 어떤 재앙을 내려가지고 죽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심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 망한다거나 또 어떤 사고를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심판이다 이래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면은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니까 아 나는 지금 심판을 안 받는다, 심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해 담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뭐 어디 논다고 예배에 빠졌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생각은 되게 야 내가 놀기에 예배에 빠졌으니까 하나님 벌 주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근데 아무 일도 없단 말이죠. 논다고 예배에 빠졌는데 그래 벌 받을까 싶었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빠졌는데도 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를 않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자연히 어떻게 가냐면은 아하 예배 정도는 얼마든지 빠져도 되는가 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더니 자기에게 아무 일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심판이 없다, 하나님 날 심판을 벌 주지 않는다 이 착각을 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벌 주는 걸 가지고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뭐 재앙을 내려가지고 집안에 뭐 무슨 우환 있게 하고 이런 걸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뒤에 심판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심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한 심판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몽땅 다 소경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벌주는 이제 그런 심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한다. 나는 심판으로 왔는데 그 심판이 뭐냐,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한다. 이게 들어있단 말이죠. 자,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입니까? 보지 못한 자가 봤다는 게 분명히 복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걸 예수님은 그걸 심판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굴 벌주고 막 때려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인가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구분해버리는 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면 구분해버리는 것. 자, 차근차근 생각해봅시다. 일단 이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이 말씀이 분명히 실제 눈을 뜨게 하고 소경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속이 눈을 떠가지고 보게 된 사건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는 사람을 소경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구장에서.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지금 눈을 뜨고 소경되버리는 이걸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눈을 가리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눈. 자, 그러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소경이지 않습니까? 소경을 내세워가지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한다. 그 일을 바로 이런 거라고 내세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했다 했을 때 이들을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유대인을 가르쳐서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유대인 시각에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 있는 자입니까? 보지 못한 소경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입니까? 자기들이죠, 분명히. 아니, 저 소경이죠. 예. 바로 보지 못한 소경이 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 있는 자예요. 그건 유대인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이 소경 보고는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했지만은 그들 역시도 예수님 그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유대인 시각으로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난 사람이 죄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런 지향 가지고 태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죄 있는 자가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심으로써 죄 있는 자가 소경에서 유대인들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는 이만하면 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행동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저 사람은 죄인은 난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네가 바로 죄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네 생각에 네가 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네가 볼 네가 죄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죄 없다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죄 있다. 그 심판 아닙니까? 죄 있다고 여겨버리는 거. 그래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죄 없는 자로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은 죄 있는 자로 정죄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다.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9장에서 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9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소경과 유대인이에요. 그럴 때에 유대인 소경 볼 때는 그들 시각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죄 있는 소경에 비해서 난 죄 없는 자다 이 생각이었단 말이죠. 나는 소경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주를 안 받았고 그러니까 소경에 비해서 죄 없는 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나보다 뭔가 못하다고 여겨진 사람이 내 앞에 등장했을 때 보였을 때에 우리 속에서는 나는 저 사람은 낫다는 생각이 자율돼버려요. 근데 그게 바로 유대인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죄 있다 이렇게 심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뒤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보는 자들 소경되게 한다고 하니까 그 둘 중에 듣기에 뭐가 좋은 말입니까? 분명히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한다 이게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 보게 한다는 그 좋은 복을 받는 그 축에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자기들의 문제를 모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죄 있는 것과 죄 없는 게 드러나요. 죄 없는 게 뭡니까? 소경된 것이고 죄 있는 것은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본다고 하는 게 죄가 그저 있는 것인가? 자, 여기에서 죄가 그냥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죄가 그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그저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여전히 죄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죄 없다가 죄가 진 게 아니고 전에 있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심하여서 죄가 해결되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를 해결할 분은 누굽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께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말이죠. 말씀도 알고 진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 죄를 해결해 줄 다른 자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들은 내가 율법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영생 얻는다 이게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있고 구원자로 살고 있고 산다 생각하고 죄가 없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치를 아니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죄가 그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소경 눈을 뜨게 할 때에 그냥 눈 떠라 이것이 아니고 눈에 진흙을 이긴 것을 발라서 실로암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그 말씀대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보낸 것이 무슨 의미를 하겠습니까? 너는 씻을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실로암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소경이 눈을 씻게 실로암으로 가는 것이 뭘 말합니까? 바로 씻을 것이 있는 더러운 자가 예수께로 나가는 것, 이걸 의미한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씻음 받았다면 그의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씻음 받았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 됐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된 사람은 자기 연약함과 약함과 불의함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소경이다. 난 못 본다. 자기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되었다면 이 말은 실제 네가 눈을 감았다면 이것이 아니고 네가 너의 문제를 알았다면 너희가 네 불의함을 알았다면 네가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네가 알았다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왔을 것이고 그럼 너희들은 죄 없는 자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바로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다 이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한다 이런 얘기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불의함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인자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바로 소경이었다는 것,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거든요. 나를 바로 보게 되면은 내 문제를 해결할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분께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가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던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내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내 불의함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 자신의 불의함과 악함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죄는 그저 있을 수밖에 없죠. 죄가 그저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바로 멸망이지 않습니까? 죄가 그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불의함과 문제를 보지 못할 때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자신을 문제 없고 괜찮다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죄가 그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 죄가 뭐겠습니까? 바로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 영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대신 그들은 율법이든 자기들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희생 때문에 자기들 희생 대신에 자기들 노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있던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마음의 법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는 바로 죄가 없다, 이런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내 마음의 법으로 되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피로 희생을 받다, 이런 얘기죠. 어린 양의 피가 그 마음의 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죄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뭐야 되냐면은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내가 영생 얻었습니다. 이게 동일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법으로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 법으로 살아있을 때에 세상에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내 속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를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깨우쳐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법이 내 마음이 있죠, 밖에 있을 때 생각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살아갈 다시 내 법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불의함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와 불의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모이게 하셔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게 하시고 보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 속에서 아, 내가 이런 문제, 내가 이런 불의함이 있구나, 그 속에서 이런 나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낮게 나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날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법으로 되어가지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가, 깊이 깊이 생각해 보시자 그 말이죠.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 법을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도 그리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법이 아니라 내 법인지 깊이 돌아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심으신 주의 법,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다시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실로 불의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를 안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그런 문제를 때때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사람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만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했다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함과 크신 찬양이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내 속에 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하나가 그 피의 공로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비교하면서 나를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자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주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